구약 성경 901페이지에 있는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시편 133편을 포함해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는 같은 제목으로 묶여져 있는 시편입니다. 제목 위에를 보시면 본문 위에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다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하는 표제지요. 시편 안에 이 15편은 작은 모음집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구별되어서 묶여진 이 15편의 시들은 노래들은 보통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절기를 맞아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순례의 여정을 올랐을 때 그 여정 가운데 또는 그 여정을 다 마치고 순례객들이 모두 성전에 모여서 함께 부르는 찬양의 노래들입니다. 이렇게 어떤 특별한 이유와 목적, 쓰임새를 가지고 묶여 있기 때문에 이 15편의 시들은 전체적으로 비슷한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고 강조점에 있어서 뭐랄까 이렇게 같이 드러나는 공유하고 있는 강조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살펴보는 대로 그 시온,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 시온이라는 곳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얼핏 성경을 직접 읽어봐서는 그게 그렇게 강조가 되고 있나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은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다와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라는 두 문장입니다. 우리말 어순에서는 그 시온이라는 단어와 그 두 번째 문장에 처음 등장하는 거기에라는 단어가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이렇게 보면 시온이라는 단어와 거기에라는 단어가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그 히브리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말은 주어, 목적어, 동사의 순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쓰는 영어에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순으로 되어 있죠. 이 히브리어는 동사, 주어, 목적어 이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문장의 첫 단어가 거기에인데요. 이 거기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데 제일 앞으로 나왔죠. 히브리어 원어에도 그렇고 제일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원래 어순은 이러한데 맨 앞으로 갑자기 튀어나온다. 이것은 그 강조의 의미가 있다는 것, 그 아주 오래전에 배우신 내용이겠지만 기억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원래 그 히브리어대로 하자면 동사가 먼저 와야 되니까 명령하셨다가 먼저 와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 거기에서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단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어는 이제 우리말 성경과는 좀 다르게 시온입니다. 하나님께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시온 바로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그 복은 영생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시온이라는 주제가 계속 강조되고 있는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의 진정한 주제는 시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연합을 이루는 것, 하나가 되는 것,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 되고 함께 사는 것, 그리고 공동체로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로 노래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 되고 연합되고 같이 모여 사는 것에도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연합하는가? 무엇 때문에 같이 모여 사는가? 어디에서 같이 모여 살 건가가 이렇게 숨어 있는 것이고, 이 숨어 있는 내용이 마지막 절에 가서 시온이라는 강조로 튀어나오는 것이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특별한 맥락 속에서 보자면, 그 1절에 시작하는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거하는 이 상태는 이 상태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시온을 가리키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온이어야 하는가, 꼭 왜 예루살렘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가 어디 있나 좀 보자면, 바로 앞에 시편 132편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뿌리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온에 거주하기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로, 살기로 작정하셨다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온 예루살렘에 성전 짓는 일을 허락하시고 거기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살기로 하시고 거기서 복을 내리시고 거기서 그들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그들의 원수를 묻지를 구원자를 허락하시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백성들과 함께 거주할 그 시온에서 일어난 일로 소개를 합니다. 왜 시온을 선택하셨는가에 대해서 14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 자신이 원했기 때문에 이 한 장소를 선택해서 그 장소에서 백성들을 만나고 거기서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겠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선택의 이유와 조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하셨다. 시온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특별히 경건해서가 아니라, 거기가 지리적으로 요충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었다 이 말이죠. 이 선택의 이유와 조건이 없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건에서도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다른 민족들보다 좀 더 낫거나 수가 많거나 해서 자기 민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고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 편에는 이유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어떤 일을 이루셔서 그 계획 속에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는 일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나에게는 이유가 없고 우리에게는 원인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그렇게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장소가 시온이고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나오고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은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화된 곳으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시온을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신앙이 없다면 시온에 모일 일도 없고 또 모여서 연합을 이룰 일도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고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시온에서 복주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하여 모이고 모인 그곳에서 연합하여 함께 거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이 시편 133편에서는 두 가지 그림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갔다라고 묘사하고 있죠. 그림을 보는 듯이 아주 분명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가 2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는 장면입니다.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표현도 그 거룩한 구별된 기름이라는 성유를 가리키는 표현이고 또 아론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된 것만 보아도 그것이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렇게 한 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모여들어 하나가 되고 연합을 이룬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이 그런 모습이 마치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우심을 받았을 때의 그 거룩함과 영광됨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뜻이겠죠. 이 그림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하나 되는 일에서 거룩과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하나의 그림이 됩니다. 두 번째 그림은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갔다 하는 그림입니다. 헐몬산과 시온산은 지리적으로 우선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시온산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작은 언덕이고 헐몬산은 유대지방에서부터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서 갈릴리 호수 더 북편에 있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해발이 2800m가 넘는 큰 산이고 그래서 언제나 만년설이 있고 그 밑으로는 수량이 풍부한 계곡과 우거진 삼림이 있는 정말 그 시온산 언덕과는 너무나 대비되는 그런 산입니다. 이 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름에 이슬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슬이 많으냐면 이 헐몬산에서 야영을 하게 되면 야영객이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자는 중에 소나기가 왔나 보다. 근데 내가 피곤해서 그냥 잤네.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보통 이슬이 내리면 이렇게 표면에 살짝 물기가 묻는 정도로 이슬이 내리게 마련인데 헐몬산의 이슬은 그런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폭삭 젖히는 그래서 젖게 만드는 소나기를 맞은 것처럼 그렇게 다 젖게 만들 정도로 풍성한 이슬이 내리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 헐몬에서 내리는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시온의 산들은 반대입니다. 건조하고 메마른 땅을 상징하죠.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이나 또 예루살렘을 이렇게 TV나 사진으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무가 거의 없죠. 온통 황토색 모래 언덕 같은 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애리조나 사막 지역 같은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죠. 그 건조한 땅에 이슬이 풍성히 내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풍요와 충만이 임한다 하는 그 그림을 상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함과 부요함 이것이 이제 헐몬의 산에 내리는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같도다 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유대 각처에서 또 그 팔레스타인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 거기서 함께 거하고 연합하는 모습들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 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니까 아, 이스라엘이 참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영광스러운 존재요. 그 이스라엘이 누리는 풍요와 기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말로 만족하게 하시는 풍요로움이요 부요함이구나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라는 뜻이죠.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가진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신앙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복을 명령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시온에서 택하신 자들에게 영생을 복으로 주신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영생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 언뜻 떠오르는 그 내세와 관련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영생 그러면 아 죽어서 천당 가는 것, 개인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종말이 오고 난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하게 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 하고 그것이 맞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개념은 그런 시간적인 개념을 포함하는 영생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온전함,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부족함이 없고 결핍이 없는 상태의 완전하고 건강한 생명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결핍이 있는 세상입니다. 무엇에든지 결핍이 있습니다. 생명에도 결핍이 있어서 사람은 죽어가고 빛에도 결핍이 있어서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허락하신 생명은 결핍이 있는 무엇인가 부족하여 더 채워야 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는 차원에서의 영생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생명으로서의 영생을 가리키는 것이죠. 인간은 저마다 이 세상 자체가 결핍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부족함들을 자기의 힘으로 메꾸려는 시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오는 결핍을 메울 수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예레미야에 나와 있죠. 이 백성이 내게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둘째는 그들이 웅덩이를 판 것인데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라는 지적에 나와 있듯이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떠난 상태에서 약이 되는 결핍을 메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의 결핍과 모든 부족이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샬롬의 상태가 되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상태. 시편에 다윗이 고백한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말했던 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이전까지는 자신의 결핍을 메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서로 적대적이고 경쟁적인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를 맺어오고 사회생활을 해왔지만 그랬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자 이제 더 이상 적대적이고 경쟁적이지 않으며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과 생명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가 서로 채워주고 관계 속에서 적대적이지 않으며 경쟁적이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부요와 충만을 맛보고 경험하는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 맛이 그 생명의 작은 편린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 안에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맛보아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앙을 지키고 실천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을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대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됩니다.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온 세상을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드리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이전까지는 결핍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적대적이고 경쟁적이었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과 복주심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드러내어서 진정한 풍요와 부요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비로소 감당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다만 아브라함 한 사람의 축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축복이라는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반향이 되어 있습니다. 너를 구원한 것은, 이 민족을 구원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만 잘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사람들이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고 그들의 죄가 사함받는 때까지 염두에 두시고 목적하시고 불러내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철저히 타자를 위해서 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을 위해서고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을 위해 서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복주심은 관계적입니다. 따로 떨어져서 나만 복받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은혜 받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개인적으로 비밀스럽게 어떤 한 사람에게만 구원을 베푸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공동체로 부르셨고 신약시대에는 교회로 부르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신약시대의 교회가 되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시온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보이는 시온이 있어서 같이 연합했었던 이스라엘처럼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가시적인 공동체, 즉 교회로 모이는 모임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가진 신앙을 따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예배의 처소로 나와 거기서 예배하며 거기서 함께 예배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과 한 몸을 이루는 것, 연합하는 것,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가시적인 교회를 주셔서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이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나 공동체를 깨는데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무엇이냐면 자꾸 자신을 차별화하고 싶어하는 욕심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쟁적이고 적대적입니다. 경쟁적이고 적대적인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누르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돋보이고 싶어하는 욕심을 누르고 내게 귀찮게 구는 사람, 내가 상대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향해 웃어야 하고 포용해야 하고 용납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먼저 복되게 하였으니 너도 이 복을 나눠주며 살아라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처음에 불렀듯이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중에서 구별하여 불렀듯이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여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의 능력으로는 만족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으면서 이 공동체는 폐쇄적이지 않고 세상을 향해 열린 공동체입니다. 선교적 사명이 있는 공동체죠.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더 잘 알아야 되는가? 기도를 더 세게 해야 되는가? 전도에 열심을 품어야 하는가? 다 맞는 얘기지만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려고 몸부림칠 때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하여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풍성하게 내려 메마른 땅을 적시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에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나가서 백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내 백데나리온 갚아라 요구하다가 안 갚으니까 못 갚으니까 감옥에 쳐넣었다가 다시 왕 옆에 끌려가는 장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넉넉하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넉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요구가 됩니다. 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도 1만 달란트라는 거금을 탕감 받았지만 어쨌든 나가면 입에 풀칠하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백데나리온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 백데나리온을 너도 포기해라, 탕감해줘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차고 넘치게 용서받았다, 차고 넘치게 탕감받았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네가 조금 더 열심을 내어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랑보다 몇만 배, 수억 배 더 크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만족되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을 때에도, 정말 상대하기 싫은 어떤 모습을 누군가 나에게 보일 때에도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할 이유도 있고 사랑해야 할 그 가치가 우리가 받은 사랑에 이미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듯 저 사람을 사랑하신다. 더구나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는 사람들이다. 지금 당장은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를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다 가 우리의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공동체로 모일 때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적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늘 확인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하여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고 또 교회 생활이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면서도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오는 작은 비난들, 또 비웃음들, 이런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가슴 아파하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가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힘의 근원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지 않고 늘 확인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